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실제 나의 삶에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복된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제자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각자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함께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제자의 개념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제자의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38절 말씀에 요한이 예수께 와서 여쭤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과 다른 이 제자들이 누군가 함께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오늘 본문 그 얼마 전에는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쳐서 문제가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그 며칠 전에 못 내쫓아서 창피를 당했는데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그를 그렇게 못하도록 금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 오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미리 예수님께 와서 어떤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권위를 받은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마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도 듣고 그래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그렇게 하는 동안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돌아가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요한과 제자들은 아니 우리와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에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는 제자들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런 일을 행하려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따르고 예수님께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요한은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드린 겁니다. 요한과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열두 제자, 조금 더 많으면 이 70인 제자, 그 정도는 돼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들이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일, 우리에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제자들이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이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나 70인 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금하였느냐? 금하지 말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우리 무리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만 이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제자들이 특권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나 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여겨도 물론 안 될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오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계속 이렇게 따라다녀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과 제자들은 그들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봤지만 예수님은 오늘 전혀 다른 말씀, 금하지 말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과 권세를 행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할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 마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능력을 증거한다면 우리가 굳이 그 사람을 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반대로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무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무조건 다 바른 믿음, 다 옳고 바르다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니고 70인 제자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것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보증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력,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고 내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고 이것이고 나의 믿음을 보증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이러한 증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오히려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는 다니지만 이들이 기도도 못했습니다. 바로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는 나와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아는 것도 다르고 가문, 문별, 그 문벌, 출신, 배경, 지역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과 예수 이름의 생명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금할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권세로 하는 이 사역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곧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 일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너희가 믿고 전한다고 해서 너희를 섬기는 자가 있다면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제자들에게 그 자기도 믿음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슨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뛰어난 학식이 있어서 세상적으로 좋은 배경이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아무 조건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을 누군가가 섬긴다면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을 봐서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억지로 하라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사랑이 있으면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귀하게 보이고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친자를 볼 때에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을 심고 투자하고 그런 삶을 살고 네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보면 나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섬기고 싶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땅에 속한 사람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이 중요하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나가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대단하게 보입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 성공하고 싶은데 내가 관심 있는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을 보면 존경이 됩니다. 내가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데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그 내가 좋아하는 무슨 축구든 야구든 어떤 스포츠 분야에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을 보면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웅이 되는 거죠. 대단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위하여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존경스럽고 세상에 나가서는 거기에 투자하고 배우고 싶고 자존심을 꺾어서 가면서까지 내가 세상에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열심히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교회 와서는 교회에 있는 이것이 다 시시해 보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 시시해 보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시시해 보이고 내가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미련해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이죠. 교회에서 내가 받고 누리기를 원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희생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지금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내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귀히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귀하게 보이고 반대로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그것이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고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군가 너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을 보고 너희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너희를 섬기면 그 작은 것 한 가지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너희를 대접하면 그것을 다 예수님이 보시고 귀히 여기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작은 것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이것이 당연하니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할 때 주님이 우리의 그것을 다 보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피해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이 피해야 할 것도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삶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삶에서 버릴 것이 버려지고 가지치기가 되고 정리가 되는 것이죠. 먼저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와 반대가 됩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넘어지게 하고 걸림돌이 되고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도와주고 믿음을 격려해주고 좋은 본이 돼야 되는데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그 믿음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을 너에게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오히려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것을 막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낙담하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남을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아주 그 무거운 마치 그 짐승이 돌리는 가축을 통해서 돌리는 큰 그 연자맷돌을 차라리 무거운 그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엄히 경고하신 것이죠. 우리가 영혼을 도우면 이것이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고 돕고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면 참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또 예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이런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세상적인 이론과 경험으로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받아주고 기다리고 또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또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돕다가 보면 한 사람을 돕기까지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해서 믿음을 갖고 믿음 위에 서게 되었는데, 근데 어느 날 한 사건을 만나서 주변에 그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돌 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대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혈기, 내 생각, 내 감정을 가지고 주장하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다 보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혈기를 다 쏟아내고 불평, 원망, 악한 말을 다 쏟아내면 나는 그냥 힘들고 어려워서 이해받고 싶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남에게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른 반응, 다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나는 그냥 조금 화가 나서 혈기를 부린 것 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화가 나면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런데 나는 뒤끝은 없어. 그냥 이렇게 말하고는 나 혼자 그냥 잊어버립니다. 나 혼자 그냥 잊어버리고 싱글벙글하고 있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나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남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자리일수록, 물론 사역자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영적인 리더나 또 교사나 직장에서도 상사나 선임, 또 부모의 가정에서는 부모의 위치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처를 주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잘못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먼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혼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오히려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을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격려하되 반대로 하나님 위에 살고자 하는 사람을 오히려 가로막고 못하게 하고 믿음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실족하게 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기를,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제자로서 특별히 죄에 대해서, 우리의 몸을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오늘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우리의 몸이 죄의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손을 차라리 찍어버리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려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차라리 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교회 안에 멀쩡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사지에 문제가 있고 애꾸는 또 별로 없습니다. 다 그냥 앞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해도 우리 안에 이 죄의 세력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 중에 김유신 장군의 그 말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그때 통일 신라를 세우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운 그러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김유신이 청년 시절에 그 천관이라고 하는 기생과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날마다 술과 여자에 빠져서 흥청망청 지내고 있는 그 아들을 보다 못한 어머니가 어느 날 이 아들 김유신을 불러가지고는 아주 엄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김유신은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이제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 가지 않겠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말에 올라타고 잠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말이 자기를 태우고 그 기생의 집 앞에 도착해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김유신이 정신을 차리고는 자기 말에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김유신 장군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과감한 결단과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미 믿은 우리들에게 죄에 대해서 우리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바로 나의 육체와 함께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 나의 정욕, 욕심, 이 탐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은 사람인 것입니다. 내 안에 다시 옛사람의 죄의 세력이 살아나서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는 이 죄를 예수님과 함께 나의 이 죄성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더 이상 이 죄와 관련이 없다. 나는 너를 미워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를 사시고 이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죄에 대하여서 나는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나의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 몸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내가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는 것,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새벽마다 보고 있는 이 열왕기서 말씀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 징계하시죠.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질투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우상을 얼마나 버리는지, 우상을 다 끊어버린다고 하면서도 아직 그 산 꼭대기에 산당을 남겨놓은 것을, 성경은 산당을 남겨놨는지 없애버렸는지 그것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라면 자기 자녀가 나쁜 길로 갈 때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훈계하고 징계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론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에 단순히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실제 나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이 넘쳐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그냥 지식적으로 멀리서 구경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자기 아들을 실제 그 십자가의 고통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어린 정말 이 핏덩어리 같은 자녀가 날마다 울면 그냥 밤잠을 안 자고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또 아기가 울면 또 어디 아프지 않은가 아기와 같이 울기도 하고 이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온몸의 관절이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파도 자기 자녀를 열심히 사랑하고 돌보고 아이를 섬깁니다. 네 자녀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잊어버리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데이트하실 때 서울에서 저 부산이 집이라 그러면 데려다준다 그러고 부산에도 내려갔다가 오고 또 올라오고 맨날 그냥 멀리까지 옆 이웃집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먼 거리를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나를 희생하고 섬기면서도 별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몸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실제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죄의 도구로 옛사람의 그 죄의 도구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대표적인 것으로 말씀 가운데 손에 대해서 발에 대해서 눈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손이라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을 다 대피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행하는 것을 손이 모르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손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나의 손이 내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전에는 나를 위해서 하던 일, 나의 성공,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하던 그 일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남에게 은혜를 주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발이라는 것은 내가 가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남을 섬기기 위한 십자가의 자리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원래는 나 중심으로 살 때에는 내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받은 이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억울한 일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남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는 그 자리에 묵묵히 때로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 주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발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는 다시 죄를 짓는 자리 악하고 음란하고 세상적이고 영적은 더러운 곳에 가게 된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적인 그 자리 계속 술자리에 맨날 앉아있고 그 사람들을 만난다면 네 믿음 지키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아주 악하고 부정한 곳에 내가 계속 가 있으면 네 믿음 지키기 어려운 것이죠. 내 발이 주로 어디를 가느냐, 이것이 나의 영적인 생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십니다. 거주를 하나님이 옮기시죠. 하나님의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내가 가는 곳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받은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 또 기도 가운데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제자의 사명,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는 곳이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전에는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적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과거의 그 세상의 자리를 끊어버리고 육신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을 따라 행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앉으면 다 같이 은혜를 사모하고 수련회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나는 기도를 못해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나의 굳었던 얼굴이 부드럽게 바뀌고 세상의 죄가 끊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눈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말하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이 통로가, 이 주요한 통로가 바로 이 보는 건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을 보면 그 눈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죠.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우리 안에 수치심을 주고 정죄하는 정죄감을 주고 다른 사람을 깨끗한 눈으로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이 눈이 온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듣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온몸이 밝아집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 나쁘고 음란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면 우리의 몸이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 마귀는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멀리 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 작은 이 전자기기 스마트폰 이거 하나만 있어도 이걸 통해서 세상의 온갖 더러운 죄에 우리를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만약 이 작은 이 전자기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한순간에 짜릿한 이 세상의 죄 쾌락에 빠지게 되면 이제 다른 일이 다 시시해집니다. 점점 더 한순간에 쾌락을 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속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것이 어려워집니다. 오늘날의 이 자라나는 어린 세대, 다음 세대 이런 것에 길들여진 이 아이들이 이제 예배 시간이 지루해가지고 견디질 못합니다. 설교 시간 아무리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애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함께 기도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기도를 못합니다. 지난 이 여름 동안 여름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학교를 했는데 오히려 아직 여기에 노출되지 않은 어린 자녀들, 6세, 7세 아이들 오히려 연약하긴 하지만 기도에 집중을 더 잘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된 아이들은 오히려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더 힘들어합니다.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땀을 흘리고 공부하고 일하고 수고하는 거 그것은 못하고 한순간에 그냥 돈을 벌고 한순간에 쾌락을 위하여서 자기 영혼을 파는 그러한 미련한 그런 일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으면 큰일 난다. 관심도 없고 무섭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죄가 들어오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이제 계속 눈에 보이는 겁니다. 탐스럽고 먹으면 나를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이미 눈이 바뀝니다. 내 눈이 바뀌고 나니까 결국 죄를 짓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눈을 통해서 이미 어두워지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정말 이제 눈이 바뀌어서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내 몸이 부끄러워서 가리고 숨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어떤 눈을 가졌느냐, 이것이 나의 믿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리가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느 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아침 일찍 그 새벽에 끌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예수님께 성경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미 다 돌을 들고 있습니다. 빨리 예수님께 대답해 보라고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사람들이 다 찔림을 받고 돌을 놓고는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다 어디 갔느냐? 오직 한 사람, 예수님을 이 여자를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는 거룩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항상 정죄와 판단하는 눈으로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겠지, 하나님도 저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겠지, 자기의 눈이 어두우니까 자기가 옳은 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이제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이제는 내 몸을 내가 어디에 내어주느냐,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옛사람의 행실이 있다면 그 옛사람의 습관대로 말하고 행동해서 남을 실족하게 하거나 남의 믿음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내 영혼을 다시 죄와 어둠으로 끌고 가거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몸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신앙이 참 고상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단은 몸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들이 몸이 피곤할 때, 우리들의 몸이 아프고 괴로울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가까이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반대로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구상하고 신령한 영적인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습관을 꺾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는 습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네 몸은 나의 예습관대로 하고 예습관대로 말하고 고집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의 나의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같은 로마서 6장 1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 몸을, 나의 의지를 성령께 굴복함으로 순종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드릴 때, 내 몸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내 몸은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세상에 속한 자라면 아직도 육신대로 행하고 죄의 소욕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진짜 회개가 뭡니까? 진짜 회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나서 이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들이 행하던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믿음을 체험하고 회개했다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을 이제 돌이키는 것, 내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나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다시 우리들에게 왕노릇 하려고 할 때 우리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옛것으로 나의 연약한 부분, 마귀는 마귀도 지혜가 있고 꾀가 있습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그 한 가지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나의 가장 약한 부분, 나의 아직도 상처나 연약함이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다시 옛삶으로, 그 죄를 즐기고 좋아하던 옛삶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죄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지는 그 문제 환경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는 그 환경을 바꾸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내가 의지를 가지고 찍어버리고 바꾸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될 것들을 찍어버리고 불태우고 끊어버리고 멀리하고 죄를 짓기 어렵게 만들고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은혜를 받을 거룩한 환경을 만들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몸을 두고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시고 사단은 다시 나의 이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다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옛삶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나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단지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주님께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몸을 주님께 순종하고 내어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나와 인간적으로 전혀 맞지도 않고 세상으로는 도저히 나와 내가 상종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그 한 사람을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믿음을 도와주고 섬기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섬긴 것이요 주님이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면서 손과 발, 이 죄에 대하여 단호한 말씀을 하시면서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지옥도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믿음 없이 세상을 따라 살면 실제로 그 지옥에 가게 될 때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치 그 세상에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을 쳐서 계속 그 부패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것처럼 지옥도 불로 소금 치듯 해서 그 심판이 계속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잠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잠시 잠깐 고통이 있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천국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육신을 쫓아서 잠시 잠깐 쾌락을 누리고 행하면 지금은 잠깐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멸망이 있고 사망이 있고 고통이 심판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심는 그 모든 것,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고 그 작은 그 한 가지, 어느 것 한 가지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날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그 적은 양을 가지고도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닷물이 짠데 그 바닷물의 염도가 얼마입니까? 그 넓고 깊은 그 바다의 염도가 3.5%입니다. 그 바다의 소금 3.5%만 있으면 부패하지 않고 그곳에 이러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많은 넓고 넓은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로는 그것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증가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작은 한 가지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속한 말을 해서 우리를 때로 비웃고 미련하다고 말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우리의 이 몸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삶으로 은혜를 유지하고 상급 쌓는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